삼성의 회복이 생명의 회복과 관련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아, 도덕적으로는 아니옳시다죠. 그렇죠? 예, 도덕적으로는 아니옳시다. 그러나 건강신학적으로는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선행을 나타내는 품성으로, 품성을 나타내 살아가려면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않고 선행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결국 스트레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참 이건 이 세상의 이론 신학으로서는 아주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은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났고, 그리고 와이프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은 품성의 사본이다. 그래서 율법이나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볼 때 이거 무시무시해서 스트레스만 되지 무슨 생명이 됩니까? 돌로 쳐 죽여라든지.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적인 품성일까? 이제 여기서 모든 것이 혼란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제가 저녁에 여러분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은, 대학교회에서 이 이슈를 조금 나타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서 복수, 신원,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저께 제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뭐 깊이 좀 쉽게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그 계시록 6장에서 보는 바처럼, 자,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그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피 흘려 순교하게 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여? 심판하여 우리의 피에 복수를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식으로 얘기했다면 이거 이 순교자들이 크리스찬 맞습니까? 예수의 품성을 받은 분들입니까? 예? 아니, 순교를 당해놓고 뭐라 그래요? 우리 죽인 놈도 왜 빨리 안 죽이세요? 왜 우리 복수를 안 해주십니까? 저는요, 계시록을 공부하다가 여기에서 걸려가지고 한 달을 제가 고민했습니다. 아니, 순교자들이면은 무엇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순교자 중에,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낸 순교자 중에 우리가 아주 근래에 죽은 사람이 스데반 아닙니까? 그렇죠? 스데반 순교자 아닙니까? 그럼 스데반이 하나님, 이 사울이 나를 돌로 쳐 죽이고 있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이 피를 복수를 해 주십시오. 그러고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시록 6장 10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하고 지나가면 결국 하나님이 아니죠. 여기 신원하여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하시는 심판은 무엇의 심판입니까? 복수의 심판이야.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는 제가 이때까지 이 교단에 들어와서 배운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적 사건의 연속, 그것은 제가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거는 와이프의 말씀대로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교자들의 부탁대로 결국 11절에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복수를 안 해주고 계시겠습니까? 이 질문도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고, 순교자로서는 말도 안 돼. 여러분이 이런 순교자가 되면 곤란합니다. 스테반은 순교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 사울이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뭐요?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뭘 기도하고 죽어버리셨습니까? 사울의 하나님, 이 사울이 나를 죽였으니까 절대로 이 자식 살려두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순교자들 아닙니까? 여기에 이 표면적으로 볼 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용납 안 해봐야 뭐 별거 없지만은, 예. 저 자신을 용납 못해요. 예. 제가 보는 스테판도 틀림없이 뭐요? 숨지면서 하나님, 이 사울이 지금 당신을 몰라서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깨우쳐 주신 것처럼 이 사울도 당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깨우쳐서 나처럼 당신을 따르는, 그리고 당신의 메시지를, 당신의 품성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회개시켜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이 스테반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순교자가 이런 기도를 한다고? 여러분, 그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아벨이죠. 아벨. 아벨이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가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과 아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이 달랐습니다. 예. 아벨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품성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요, 뭐 하시는 분? 예? 주시는 분이에요. 예. 주시는 분. 그렇죠. 아벨은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가인은 내 자신의 공로가 필요하다. 네. 힘껏 일해서 힘껏 벌어서 갖다 바쳐야만 된다. 라고 아마 안식일 학교 시간에 가인이 장로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로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가장로는 자기 반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장로는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구원은 예, 그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어린 양을 봐라. 여러분 창세 전부터 어린 양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시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어린 양을 희생하시겠다는 그것을 창세 전에 이미 피 흘리셨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품성을 루스벨이 거부한 거죠. 그것은 뭐예요? 뭐 그 속에는 조건 없는 용서,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예요? 의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루스벨로서는 그거는 부당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루스벨은 시대 소망에서 그 와이프님 말씀하시기를 사단은 모든 형벌은 뭐예요? 반드시,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자비로 말미암아 뭐예요? 모든 죄인을 형벌을 줘야 되는 그 공의를 깨뜨렸다 라고 주장하는 게 사단 아닙니까? 예. 여러분 참 시대 소망이 와이프의 글 정말 중요합니다. 예. 제가 이제 다 보여드리겠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가장로 반생하고 아장로 반생하고 논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 아장로님은 하나님의 품성이 이렇다고 가르치고 무슨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것이 구원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정말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께로 돌아가면 구원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다고 가르치시던데 그럼 아장로하고 그러면 이제 그 가장로 반생이 예, 아장로 반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되면 가장로 기분 나쁘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고 가장로가 볼 때는 아장로가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이단이죠. 이단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단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한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고한이라는 말을 한번 다른 영어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And Cain talked with Abel. 그냥 가인이 아벨에게 고한이라. 이거 참 애매모호한 번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걸 제가 원어로 좀 들어가 봤습니다. 뭐 고한이라가 뭔지 이게 무슨 말인데 영어로 찾아봐도 그냥 뭐 talked 이렇게 돼 있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 이 talk라는 말은 영어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꽤 심각한 대화를 얘기합니다. I want to talk to you.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나 너하고 좀 깊이 말을 나눌 게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히브리 말 원어로 보니까 토론입니다. 토론. 아규먼트야. 네. 그래서 이게 분명히 보면 신학적 뭐예요? 토론을 한 겁니다. 그 결과 가인이 생각하기를 아벨은 뭐예요? 이것은 이단적 가르침이다. 이래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어떻게 해요? 왜? 이단은 어떻게 하라 그랬으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랬으니까, 가인은 그 자기 하나님의 뜻에 조차 의로운 행위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 그것은 누구의 행위와 꼭 같습니까?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행위와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죠. 그럼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우리가 복수라는 말도 나왔고, 자, 우선 이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 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와이프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인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얘기했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이해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복수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그랬더니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도 좀 더 기다려라. 왜 순교자 수가 아직도 수가 안 찼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내가 한 만 명까지 찰 때 내가 복수를 시작하겠다. 너희들은 그 수가 찰 때까지 편안하게 있어라.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저는 그게 그런 얘기라면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걸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만약 이것을 그렇게 글자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나머지 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시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네.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다 좋아요. 그리스도의 품성은 생명이다. 그러면 어떤 그 품성이 어떠하심을 내가 알아야 돼요. 네. 그럴 때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지. 품성이 생명이다. 뭐 좋은 품성을 가지자.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밖에 안 돼요? 도덕적 얘기밖에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심판하여, 그 다음에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심판은 과연 복수하는 것인가? 그래서 사실요, 제가 장로교에서 개종을 했는데, 깡그리 그냥 흙으로 만들어버려서 복수하는 거나, 영영 불태우면서 복수하는 거나, 복수하는 거는 뭐예요? 그 품성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 하나님이나, 안식교 하나님이나, 이놈의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확 죽여버리는 거, 그리고 없애버리는 거나, 영영 고생시키는 거, 품성이나, 품성이 본질적으로 다릅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좀 용감해지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복수에다가, 초점을 일단 맞추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적 복수의 의미는 뭐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사야서 55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뭐예요?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로 달라서 얼마만큼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엄청 다르다. 복수라는 말의 뜻도 뭐예요? 엄청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복수의 의미와 하나님이 내가 복수한다고 할 때 이 순교자들이 복수해달라고 할 때 복수의 의미가 같으면은 우리의 품성은 달라질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데 그럼 어떻게 다르냐를 알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나중에 만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뭐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에? 피가? 피소리라는 말을 합니다. 땅으로부터 네 아우 아벨의 피소리가 들렸다. 피소리가 뭡니까? 피소리. 아벨이 죽으면서 흘린 피의 소리가 뭐예요? 피의 소리가 그게 뭐냐면 피 흘리면서 아벨이 하나님께 외치는 뭐예요? 기도 소리죠. 아벨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오, 하나님, 우리 형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형님이 제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더니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 주님께서 깨우쳐서 구원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벨의 빗소리입니다. 그게 스테반의 뭐요? 빗소리였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은 절대 복수를 요구하지 뭐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할 때 복수, 순교자들, 예수의 품성을 닮은 순교자들이 말하는 복수의 뜻은 무엇일까요? 땅의 복수와 하늘의 복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와, 내가 지금 자꾸 매일 뭐 하나님의 품성은 생명이다, 품성은 생명이다 했어도 품성 그 자체에 대한 뭐요? 인식이 없이는 환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뭐요? 없죠. 예. 그 품성을 아는 것이 생명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영생은 생명은 참 하나님과 그다음 뭐예요?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려면 그리스도가 복수해 주겠다고 할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죠. 그렇죠? 그걸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은 뭐가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까?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복수에 대해서 찾아왔습니다. 로마서 12장. 사울이 완전히 회심해 하고 사울이 말하는 복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말하는 복수. 아무에게도 악으로 뭐예요? 악을 갚지 말고 참 품성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사울을 보면서 어떻게 사울이 회심했을까? 저는 사울의 회심의 그 근본적 이유가 스테판이 돌에, 자기가 던진 돌에 맞아서 피 흘려서 죽어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를 가면서 그래, 너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리라 그러고 죽었을 텐데 스테판은 어떻게 죽는 겁니까? 하나님, 저 사울 영혼 구원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품성을 알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하여튼 그 사랑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원수를 향한 그 기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 아닙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강력한 생명의 빛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스테판의 얼굴이 어떻게 된 겁니까? 환해진 거죠. 그 빛을 사울이 본 겁니다, 드디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자기 생각엔 뭐, 이를 갈면서 저주하면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스테판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이미지, 그 형상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아닙니까? 그 형상을 보고 사울은 감동한 거예요. 나를 죽이는, 자기를 죽이는 이 나를 향해서 쳐다보는 그 사랑의 눈빛.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어떻게 해요? 예, 포용하는 그 사랑의 빛. 사울은 그 죽어가는 피 흘리는 스테판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신 분 겁니다. 그날 사울은 모텔 방에서 한 잠을 못 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 감으려 하면 스테판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테판이 믿는 예수라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그럴 때 사울의 마음 속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가 믿는 돌로 쳐 죽이라는 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도 자기를 포용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여러분, 갈등 없었겠습니까? 네. 밤새도록 고민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메섹으로 또 다음 날 가야 되는데,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뭐 하러? 꼭 같은 일 하러. 가서 또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러면 또 제2의 스테반을 만날 수 있어. 누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결국은 여러분, 그두 하나님 사이에 교리는 다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리 같은 교리. 뭐만 달라요? 품성이 다르죠. 사울의 여호와와 스테반의 여호와는 품성이 같아요, 달라요? 스테판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마섹으로 가기 싫은 거야. 발걸음이 안 떨어져. 그래도 이 압력에 가야 돼. 또이 맡은 사명이니까. 그러다가 아무리도 스테판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일까 하는 그 심각한 선택을 탁 하는 순간, 빛이 비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강제는 아니시지만은, 사랑의 빛을 보내고 계셨을 겁니다. 맞아! 스테판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일까 할 때, 빛이 보이기 시작. 사오라 사오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것은 예수의 말씀입니다. 이상구가 얘기했다면 어떻게 해? 이 자식아 어떻게 해서 나를 핍박하고 있어? 그랬을 텐데 사오라 사오라 그 얼마나 정다운 목소리였을까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미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 자기가 어저께 스데반을 죽인 거 다 뭐요? 용서받았어. 주님이시오니까. 한 영혼이 드디어 스데반은 뭘 한 겁니까? 복수한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수라야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돈을 떼먹은 놈은 돈을 꼭 받아야 그게 복수입니까? 그 놈을 죽여야 복수입니까? 지옥으로 보내는 게 복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지옥으로 갈 놈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알게 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해서 구원하는 것이 복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영적 복수죠. 하늘의 복수죠. 땅의 복수가 아닌 거지요. 제가 환자들한테 이 얘기하면요. 눈물 쫙 흘립니다. 예수라는 분이 그런 분입니까?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사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그 순간에 사울은 쓰러졌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옛날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무엇에 맞아서? 무엇에 맞아서? 돌에 맞았습니다. 사울이 맞은 돌이 진짜 돌이야. 왜? 그 돌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는 말 속에, 그 율법 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사울은 드디어 예수라는 돌을 만난 겁니다. 예. 사울은 생명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품성을 알아야 예수를 아는 것이고 그래야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 품성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이것을 제가 토하고 싶어 죽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을 그냥 처음부터 토하면 여러분 안 들어요. 목사님들은 신학자들은 거부합니다. 지금 뭐요? 뜸을 들여가지고 여러분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과학적으로 도저히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놀라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다시 뭐요? 사울처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십니다. 예. 그런데 가인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사랑인 줄 모르고 내가 동생 하나 죽였다고 이렇게 큰 벌을 주시다니요. 내 죄와 벌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너무하십니다, 이거. 돌에 맞아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돌에 맞아도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재림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율법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품성,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입니까? 이 무시무시한 책에 나오는 이 무시무시한 말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낸다면 계시록은 생명, 그야말로 복이 있는 책입니다. 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66권이지만은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을 한 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은 진짜 생명 덩어리. 그래서 계시록에서 생명을 다시 찾아내는 일이 지금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그리스도가 이 우리들의 계시록, 우리들의 구약 속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라우디기아 교회 뭐요? 문 밖에서 나를 좀 생각을 해라. 내 품성.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교리 속에 나를 좀 집어넣어줘.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 속에 나를 좀 집어넣어줘. 문 열어줘. 마음의 문을 열어. 품성이야.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라고 두드리고 계시는, 예, 그분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늦은비, 저는 늦은비 성령이 오면은 우리들, 야! 하고 놀랄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무시무시하게 보이든 그렇게 들리든 율법이나 그 계시록 속에서 빛을 증가할 때, 생명을 증가할 때 그래야 끝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예. 이 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일이 정말 우리 이 교단 안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가 아무리 안식일 잘 지킨들 뭐합니까? 그렇죠? 그것은 결국 품성을 모르고 지키는 안식일, 토요일 저녁까지 기다려야 되는 안식일.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라는 그 금요일 해가 질 때, 그때 이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꽉 차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날입니까, 여러분? 예. 그것은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예. 그러면서, 이야, 이 날이 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울까요? 그렇죠? 토요일 해가지고 나면 이제 이 복이 또 없어지는구나. 그러나 아직도 희망은 있다. 왜요? 다음 금요일 또 올 테니까. 참 이런 삶이 여러분 생명적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의 동행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남은 시간 동안은 이 품성에 초점을 좀 맞춰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그 관념, 예, 기존 관념, 이 복수에 대한 기존 관념이 바뀌었기를 바랍니다. 돌로 쳐주기라는 기존 관념이 바뀌었기를 바랍니다. 다 바뀌셔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예.
마지막 때 계시록에 심판이 불로 심판이 없을 것으로 박사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자,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거부터 얘기하면은 아주 힘들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불의 심판이란 게, 아직도 심판이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를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기존 관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하늘의 심판과 땅의 심판.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은 누가 주장하는 심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공의는 누가 주장하고 있는 공의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사단의 공의는 뭐라고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예요? 형벌을 받아야 된다. 사단의 공의입니다. 그거 틀렸습니까? 그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인지 사단의 공인지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에서 떨어지기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돌을 쳐 죽였던 것을 아까 이제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
자, 그러면 그까지 가려면은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한데요. 저도 그 고민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간음한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그렇죠?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무슨 돌입니까? 정죄의 돌. 사망의 돌입니다. 죽여라. 누구의 공의일까요, 이게? 깊이 좀 생각. 자, 그래서 이제 돌을 탁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어떻게 해요? 하였나이다.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소? 율법의 해석입니다.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의 해석과 지금 그리스도의 율법의 해석이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신학적 토론을 안 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들의 그 뭐예요? 챌린지, 그들의 도전에 어떻게 응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답게 하십니다. 제 겉에서는 너희들은 땅의 율법과 땅의 돌과 하늘의 돌 몰라. 이사야서 안 읽어봤어.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율법이 틀렸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율법이. 예수님은 앉아서 어떻게 해요? 그 창조주이신 우주의 왕이신 분이 이 뻔뻔스러운 가잘 것 없는 인간들 앞에서 굽히십니다. 그 땅에다 쓰십니다. 뭐를 쓰셨습니까? 뭐를 쓰셨습니까? 와이프인은 그들의 죄를 썼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들의 죄를 썼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자꾸 우리는 도덕적으로 해석을 해요. 와이프인이 알고 있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의 관련과 완전히 다릅니다. 와이프는 뭐, 와이프의 죄의 개념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품성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돌로 쳐 죽이라는 그 율법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뭐예요? 오해했다 이 말입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은 얘기를 들으면 저도 책을 읽어보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썼느냐. 예를 들어서 권정행 이름 딱 쓰고 매달 며칠 언제 네가 어디서 간음하는 걸 내가 봤다. 그럼 권정행이 와 아시네. 그럼 탁 이름 쓰고 각자의 죄를 공개했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품성일까요?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행위주의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땅에 썼다고 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 그 율법을 주신 모세에게 그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품성을 뭐예요?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틀릴 수도, 충분히 틀릴 수 있죠. 저는 예수께서 땅에 쓰신 것이 뭐냐고 하면은, 나는 다윗을, 밧세바와 간음한 다윗을 용서했다. 너희들 이 품성을 이해하느냐? 나는 그 창녀와 간음한 삼손을 용서했다. 돌을 두고 숨을 씩씩거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니까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맞죠. 다윗이 돌에 맞아 죽지 않았잖아. 다윗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돌을 던진 사람은 누굽니까? 선지자 누구예요? 나단이죠.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내가 나단의 입장이라면은 하나님 가라 그래 왕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왕한테 가서 얘기하래. 예. 네. 그럼 그거 뭐 하러 가라는 거예요? 죽으러 가라는 거죠. 왕하고 독대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나단은 목숨을 걸고 갑니다.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그 얘기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그 어린 그 한 종이 어린 딸을 데리고 사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뭐요?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 그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그래서 왕이야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할 때 다윗이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할 때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즉시 여호와께서 당신을 용서하셨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군요. 그때 다윗은 무엇에 맞은 겁니까? 돌에 맞은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돌로 쳐 죽이는 일만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돌에 맞은 사람들 많습니다. 감동적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돌에 맞는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다윗을 용서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걸 도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왜? 너희들은 죄 없냐? 너희들 돌로 칠 자격 있어? 너희들 알고 보면 다 이 여자나 다를 게 뭐 있어? 이런 뜻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죄 없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면은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죄 없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중에 진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돌에, 진짜 돌에 맞아서 죄 사함을 받아본 일이 있으면 쳐보라는 거죠. 그 사람만이 그 돌이 무슨 뜻인 줄을 뭐예요? 알 것이니까. 예.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할 말이 없죠. 예. 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든 돌은 누구의 공입니까? 사단의 공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의는 뭐예요? 그런 여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하시는 겁니다.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물론 그 여성의 뭐예요? 선택에 달렸지만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다 가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여자가 누구만 도망 안 갔습니까? 여자만 안 갔습니다. 왜? 자기의 생명이 여기 있어.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찾고 있던 분이었어. 어?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 None, Lord.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없습니다. 주여.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Neither do I condemn you.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 알잖아. 알아요, 주님. 네. 그날 죄사함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만나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여자는 옛날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새 딸이 탄생했습니다. 네. 그 돌은 생명의 돌입니다. 하나님이 돌이라고 할 때는 생명의 돌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옛날 율법에 그 돌로 쳐 죽일 때 하나님의 영이 팍 내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던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 아마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고 자꾸 왈가왈부 할 게 아닙니다. 깊이 영적으로 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날 그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돌에 맞아서 구원받았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무슨 말일까요? 다음번에 범하면 안 된다는 말일까요? 우리는 항상 도덕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만약 이 여자가 죄를 다시 범한다면 이러한 위기, 이러한 뭐예요? 그 당사자 여자도 힘들고 더 힘드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제 이런 일 없도록 우리 하자.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참품성을 증거할 때,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가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 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이 돌에 맞아 죽은 이 가늠한 여인 이 얘기를 우리가 설교할 때도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설교할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품성을 모르고 예. 얘기할 때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죠? 가늠한 여자 하나 용서했다. 참 좋으신 분이다. 그걸로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일 하루 이제 남았는데 기도하시고 이 정말 새로운 도전에 임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도전을 일단 했습니다. 서종환 앞에 장막 부흥회에서 이 도전을 했습니다. 했더니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회자님들 너무 바빠가지고 못 들어서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또 재림 마을에서 다 이렇게 방영이 됐습니다. 한데 그게 제 초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생명을 우리가 받는 그런 마지막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품성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귀한 남은 백성들, 주님, 참으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데, 당신께서 계시록에 예언하신 대로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상태임이 분명합니다. 주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품성에 우리 모든 유전자들이 생명의 전기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